작년에도 뵙고 또 올해도 뵙게 되네요. 저희 교회에서 강습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오해를 하실 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종의 주제 해설을 했고 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윗면에 보시면 제가 쓴 주제 해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 해설을 했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거지 저희 교회에서 뭐 주최를 했다거나 그래서 강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지니지 못하는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있으며 여전히 주의 뜻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확신 안에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하며 어떻게 또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름 성형학교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실현되고 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고 또이 귀한 원리들을 귀한 어린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홀로 선생이 되어 오셔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진리 안에서의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의 풍요로움을 늘 받아 누려서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복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 안에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주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민수기 2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부터 12절.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도 한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요즘 작금의 조국 교회 현실에 대해서 비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제대로 설수 있겠는가,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뭐 도덕윤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런 일에 연루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과연 교회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는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현실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죠. 비관적인 상황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매여서 우리의 어떤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신자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것으로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만 주목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와 뜻에 더 마음을 사실은 두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록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천하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번 여름 성의학교 때 다루기 위해서 이 주제를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인생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복을 선포하였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제일 첫 번째 일은 복을 선포하신 바로 그 일이었죠. 그러나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됨으로 인해서 복의 선언이 급작스럽게 저주 선포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마음이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복을 주시고자 했던 그 계획과 그 뜻 자체가 철회되었던 것이 아니죠. 그래서 비록 저주 선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유인의 우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 선언의 마음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고자 했던 계획 자체가 완전히 철회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어디 나타난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게 복을 베푸신 사건이죠.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베푸셨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언약 백성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을 또 쭉 살펴보면 특별히 육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방편을 통해서 그들이 순종했을 때는 복을 주셨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 살펴보면 복과 저주 중에 어떤 것이 우세한 것 같아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만을 가만 살펴보면 뭐가 더 우세한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결국은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586년에 망하고 그래서 이방 나라로 다 흩어져 버린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 물론 이제 돌아오긴 했지만 그것을 살펴보면 저주가 더 훨씬 더 우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우리 생각이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샘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항상 새로운 언약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그래서 맑은 물로 우리의 마음을 씻기시고 그리하여 성령 은혜를 통해서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런 약속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이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가 버린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복음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말하니까 물리적인 차원에서 마치 농구 선수가 이 골대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그러니까 골대에다가 이렇게 골을 넣기 위해서 손을 뻗치는데 닿지 않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뭐 그런 상태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인생의 전적 부패와 타락을 말씀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언약과 저주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구속사역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위 원리로 작용되는 것이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 그래서 복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잘못 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따른 복과 저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그 일에 수송드는 그런 원리이지 예를 들어서 신명기 21장 28장 읽으시면서 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니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리를 이제 이 발람 사건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민수기 22장을 읽었는데요. 참 조금만 읽었는데 민수기 22장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한 이 세상 나라의 전술 전략이 얼마나 주도면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뭐 교사시니까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의 내용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흔히 발람 사건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내용이죠. 그 스토리죠. 이스라엘 민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군대를 쳐부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 모압 왕 발락이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이 생각했던 강대한 족속이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군대가 멸절을 당하게 되어지자 자신들도 남아나지 못하겠다. 자신들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두려워 떨게 되었죠. 우리는 그런 내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죠.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가지 않습니까? 라합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미 소문을 들었지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그 다음에 바산 옥의 군대를 쳐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촛밀처럼 녹아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발락이 보인 반응은 사실은 과도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어떤 모략을 생각해낸 것입니까? 술사 발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은 상당히 좀 모호한데요. 여호수아 13장 22절에서 발람을 가리켜 점술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상당히 모호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해보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그는 이방 술사고 그러나 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발람을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렇죠. 23장, 24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도 선지자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술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발람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군사력으로는 도무지 이스라엘을 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최초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사단은 정면 공격하지 않아요. 우회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요. 하와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교활한 방식으로 교회를 공격하는데 때로는 뭐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세상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 발락이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600km나 떨어진 상당히 먼 거리죠. 부도울로 사람을 보냅니다. 높은 대신들을 뇌물을 가지고 가도록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발람이 발락이 보낸 장로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룻밤 지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12절에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읽었죠? 12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징계를 겪기도 하고 땅이 벌어져서 입이 벌려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유효하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유효한 것이죠. 그렇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나라가 복을 받도록 하시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게 하시는 그 역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금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교회를 가리켜 우리는 광야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교회?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은 교회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던 발람이 발락이 보낸 사신들과 함께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발락이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이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이스라엘 저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좀 더 큰 뇌물을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사람을 보내고 더 많은 뇌물을 들려서 다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하룻밤 한번 자보라고 주의 뜻이 어떻게 드러날지 한번 살펴보자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뭐 물론 우리가 교사 강습회 오셨으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내용을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드러내신 뜻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옳지 않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죠. 저에게 전도의 열정이 있는데 사랑하는 이 자매 믿진 않지만 제가 이 자매와 결혼해서 믿도록 만들겠습니다. 주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필요 있나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랬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았을까요? 그냥 돌려보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더 잡으라 그랬습니다. 이미 마음은 물질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할 때 항상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이미 드러내신 뜻에 민감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미 마음이 물질에 기울어지고 난 다음에 주의 뜻을 묻는 방식은 사실은 거칠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생활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대로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죠. 베델로 보내시죠. 그때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분향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단이 쪼개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로보암의 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르게 되고 다시 성하게 되는 그런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제안했습니까? 그 선지한테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가십시오라고 제안을 했지요. 그런데 선지자가 그 제안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음 계시를 받을 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곧바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베델에 살고 있었던 한 늙은 선지자가 다시 이 선지자, 예루살렘에서 왔던 이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나도 당신 같은 선지자인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그래서 지금 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하룻밤 좀 유하면서 좀 먹고 마시면서 좀 쉬었다가 가라고 제안을 하자 똑같은 대답을 했지요. 그런데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늙은 새의 말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그 집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잘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갔지요. 가다가 어떻게 됐지요? 사자에 의해서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베델에 예언하러 가서 그 다음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 말고 왔던 길로 데려가지도 말라는 그 말씀도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행동 계시인데 그것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선지자들이 행동 계시도 하지요. 입으로만 계시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 자체가 하나의 계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사실에 근거한다면 잘 보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다시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좋았을까요? 첫 번째 대답을 하시면 좋겠죠. 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전에는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이번에는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발람의 마음이 이미 물질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적 방법으로 막지 않으세요. 그래서 발람이 길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였죠. 왜 책망했습니까? 이미 그의 마음이 물질로 기울어 있었음에 대한 거짓 선지자요, 탐욕의 노예에게 된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비난하시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발람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해서 책망을 했고 심지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이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은 무지해가지고 나귀를 때리고 나귀가 결국은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 나중에 베드로서에 보니까 미친 선지자를 제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자, 처음에 따라가라 그랬죠? 두 번째 물었을 때, 그렇죠? 그럼 따라가라 그랬으면 그냥 순순히 보내주면 좋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따라가라 그랬으면 순순히 보내주면 좋은데 왜 나귀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요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뜻을 이 발람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책망은 했지만,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발람이 가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2장 후반부와 23장 24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선언되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발람에게 맡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람이 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발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인생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은 드러내었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참 조심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오매 불망 기다리고 있었던 발락이 발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발락이 네 번이나 발람에게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잘 보시면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네 군데 장소를 옮기면서 예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이 발락의 집념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려고 하는 이 세상 나라의 집념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들이 쭉 나타나는데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발람에 주신 첫 번째 예언의 핵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8절을 보시면, 23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나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자 재차 이스라엘을 다시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23장 19절을 보시면 그때 발람이 한 대답이 나타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앞서는 나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19절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복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두 번 다르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시죠.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두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 생각,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발락의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복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24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결국은 복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데 복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욥기 23장 1절에 10절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여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니까, 아니, 다른 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뭐, 예를 들어서 심판하기로 했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살려줬잖아요. 뭐, 여기 보니까 뜻을 돌이켰는데, 뭐, 뜻을 안 돌이킨다고 또 말씀하지? 왜 그럴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했지요? 나타난 뜻과 감춰진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때 처음에는 신자의 삶의 방식으로 반응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합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해서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너 죽었다. 그렇죠? 선고했죠? 근데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나중에 죽기는 했지만 그도 근신하면서 회개 모습을 보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정도 삶의 기간을 연장시켜줬습니다. 그렇죠? 감춰진 뜻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도 배옷을 입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 드러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아직 감춰진 뜻이 우리의 반응 안에서 감춰진 뜻이 마치 커튼이 열리는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도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연장됐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일정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발락이 어쨌든 집요하게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여튼 복을 계속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17절, 24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모두 멸할 것이라는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말의 의미,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그랬죠? 자, 아마도 그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별을 아마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 별이 언제 나타났죠? 마태복음에 나타나지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별을 가리켜 흔히 다윗별이라고 말하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국기 아시죠? 국기에 보면 육각형 별이 있죠. 그게 바로 다윗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은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뒤따르고 있습니까?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라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규는 예전에 개역 성경에 홀이라고 번역했죠. 외왕이나 지도자가 이렇게 들고 명령할 때 가리키는 그 홀. 그런데 이 홀을 70인역 기자가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사람으로 번역했어요. 헬라어로 사람. 이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이 홀, 규를 무엇으로 봤다는 거죠? 메시아로 이미 바라봤다. 그 해석이 번역에 이미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 승리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발람이 이스라엘 계속 축복하자 이번에는 또 부월산 꼭대기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을 쭉 하고 있는데, 뭐 이것 오늘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간에 결국은 그렇게 저주를 해달라고 애걸복걸 했지만 발람은 계속 그때마다 복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신명기 23장 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3장 5절. 이 사건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모압 형제에서 모세가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결국은 발람의 저주를 막으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예언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보기는 시간상 어렵고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 공과 진행상 눈여겨봐야 될 말씀 23장 21절 거슬러 좀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지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주님께 형벌받을 자의 죄악을 내가 결단코 면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나 하박국 선지서에 여호와의 눈은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라는 말씀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조금 빗나가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처럼 상충되어 보이는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조화가 되어져서 하나의 이 큰 흐름 안에서 그 상반되어 보이는 말씀이 사실은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여호와의 눈은 차마 정결해서 악과 패역을 보지 못한다라는 이 말하고 지금 상충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를 범했지만 결국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야곱의 허물, 반역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들의 허물과 죄가 아무 문제되지 않다는 뜻이 분명히 아닙니다. 엄연히 드러나 보이는 허물과 반역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시는 분이 분명히 아니세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비결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비결,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들의 경건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아주심에 달려있다고 말해요. 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제 좀 뛰어버리지만 우리를 죄인 자체로 보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본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제가 신약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속죄소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속죄소 아시죠? 언약궤 위에 그 뚜껑이 있잖아요. 덮개가 있죠. 그게 바로 속죄소인데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1년에 한 차례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바로 그런 그 의식, 대속죄할 의식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다는 뜻입니다.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덮는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이 똑같은 단어를 로마서 3장 25절에서 화목제물로 해석을 했습니다. 화목제물.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속죄소로 해석을 했지만 속죄소로 번역을 했지만 로마서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제가 원어를 쓸 필요는 없겠고 그리고 제가 그 이미 여러분들 그 강의 안에 다 그 써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단어를 화목제물로 번역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간과하심으로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간과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과한다는 이 말은 죄가 아무 문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땅히 벌을 하셔야만 되지만 벌하지 않고 연기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히브리서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느냐라고 묻죠. 속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죽었는데 백만 마리 양을 갖다 주면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절대로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그런 것으로 받을 수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구약 시대 때 제사자들을 통해서 죄사면을 받아 누리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것처럼 혐오스러운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구약시대 제사제도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물론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사면을 받아 누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는 구약시대 백성들이 범했던 모든 죄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서 전멸을 당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벌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연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죠.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진노의 잔이죠. 그죠? 지금 안상욱 교수님이 벌써 이제 뒤에 오셔서 강의도 함께 듣고 계신데 제가 같이 식사하고 제가 그 원두 커피를 내려서 한 잔씩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아메리카노 이렇게 많이 드시죠? 어떤 분들을 보면 제가 아는 목사님은 에스프레소를 아주 좋아하세요. 에스프레소. 아주 농축된 거죠. 그래서 물을 따로 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빵도 조금 나오기도 하고 독하니까. 마치 그처럼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담당해야 될 그 죄를 다 모아놓으셨다가 깔때기로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잔으로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 하나의 잔을 그리스도께 지불하시고 네가 그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거죠. 만약에 그분께서 그 잔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 잔을 마셔야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범했던 크고 작은 모든 죄에 대한 이 죄값을 다 그냥 모아놓으셨다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 담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히 죄값이 다 치러져서 이제는 불한 자는 의가 아니라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굽니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오를 자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쭉 말씀하는데 그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내용을 쭉 예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발람 사건이 마무리됩니까? 모압이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저주라고 했는데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발람과 발락이 각각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24장 마지막 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25장으로 딱 가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대로 모압 여인과 행음하는 사건이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저는 문맥을 모르는 분들은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나 베드로후서나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분들은 계시록 같은 말씀들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은 도대체 이런 내용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다 알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발람이 발락한테 계책을 가르쳐준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허무시거나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야 되는데 절대 우리는 손을 댈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교회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겠다라고 해서 계시록 2장 14절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짜낸 모략이 대성공을 거두어서 2만 4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어떻게 행해집니까? 여러분들 죄 어떻게 짓습니까? 사단은 제일 먼저 인간의 지성을 공격해요. 지성을 공격해서 지성에 어떤 편견을 갖게 만들어요. 뭐 그 정도면 어떠냐?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해도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러면서 인간의 타락한 정서에 불을 지펴서 점점 더 그 죄를 묵상하고 짓도록 그렇게 군불을 떼듯이 우리의 정서를 그렇게 고양시킵니다. 그러면 의지가 발동을 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해서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약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 63장 10절 이사야 6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친히 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리켜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한 나라라 그래요.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읽어보시면 교회가 칼이나 물리적인 힘에 제압당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역사는 피의 역사고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해도 교회가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속박당하고 어림을 겪었던 또 변심했고 배역했던 배신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교회 자체가 역사 가운데 사라져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극심한 박해 중에도 교회는 살아남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에 공인되고 난 다음부터 교회는 계속 타락해가고 중세교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물과 반영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아무 문제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용서는 받지만 징계적 차원에서 성화의 차원에서 징계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사면을 받아 누렸지만 백조의 자신의 아내들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은 구원계획의 실패는 아닙니다. 구원계획의 실패가 아니라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징계였죠. 칼빈이 시편 3편 1절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 적을 이용하시지만 신자들이 벌 때문에 몰락하는 일은 없게 하신다.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이죠. 벌을 주기 위해서 적을 이용하긴 하지만 벌 때문에 언약 백성을 망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정복전쟁을 벌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복을 받기로 예정된 자였기 때문이죠. 작정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제가 읽었는데 22장 12절을 보시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쓴 그 주제 해설에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경 구절을 체크를 안 해주십시오. 창세기 24장 31절, 26장 29절 한번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4장 31절, 26장 29절 제가 거기 보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라반이 야곱한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왜 그 피신 왔잖아요. 그때 외삼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이렇게 말해요. 야곱한테. 그 다음에 이삭이 아비멜렉 아비멜렉 그 나라에 함께 있다가 소유가 너무 풍성하니까 핍박에서 나오게 되죠. 그때 친구들이 찾아왔죠. 그때 뭐라고 친구들이 말했는가 하면 아비멜렉과 친구들이 이삭한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받은 이라는 이 똑같은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2장 12절에 나타나요. 복을 받은 자. 우리말로는 복을 받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거형처럼 해석이 되죠. 그런데 히브리의 칼 분사 수동형인데 이 칼 분사 수동형은 계속되는 동작을 가리켜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받은이라고 되시니까 앞으로는 이제 받았기 때문에 안 받는다가 아니라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가 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비관적 전망을 내어놓거든요. 뭐 이러다가 교회 문 닫겠다. 뭐 이런 말들까지 나오는 그런 형국인데 물론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방 나라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뜻은 절대로 그 계획 자체가 철회되거나 그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는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세상 나라처럼 뭐 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력한 인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요? 뭐 다른 기관들처럼 뭐 강제력을 행사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바라보면 정말 교회처럼 미약한 공동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약하지 않는 것은 왜 약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실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세상 나라를 복 주시고자 하는 뜻은 절대로 그 뜻은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7쪽을 한번 보세요. 17쪽에 보면 제가 헤르만 바빙크의 그 개혁교회학 책에 있는 내용을 잠시 언급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이 세계 역사는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진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위에 속하는 성령과 아래에 속하는 영 사이에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하나의 무서운 드라마의 영적 싸움이요 전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과정이죠 역사는. 그러나 그런 과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고자 하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 그 사건을 발람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사 강습 때 다루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요거를 네가로 나눠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번 여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언약 백성을 향한 주의 뜻이 얼마나 견고하고 또 주의 작정과 예정은 어떻게 역사 가운데 펼쳐질 수밖에 없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서 이제 이 내용으로 함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주의 말씀을 먹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발람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하시고 이 이해 안에서 공과를 잘 이해하고 가르쳐서 참으로 지금 교회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피폐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있긴 하지만 주께서 언약 백성을 통해서 복을 베푸시고자 하는 그 귀한 뜻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이 엄연한 현실을 항상 기억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또 언약 백성다운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이 귀한 일들이 이번 귀한 여름 성인교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